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일 낮 12시 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한 육성 신년사에서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1월, 2월에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호까지 발사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로 불리는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남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족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외세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끝내자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의 보수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전쟁 억지력,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공간에까지 이르기를 모든 영역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용해롭게 수호할 수 있는 무진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식 자체 무기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미국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축제 등 다양한 새해맞이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서는 새해맞이 유리공 떨어뜨리기 행사와 불꽃놀이가 벌어졌습니다. 행사가 열린 맨해튼 중심과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 경찰은 테러를 대비해 경찰 병력 7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트럭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에 수십 대 대형 덤프트럭이 배치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토요일 주례 연설을 통해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국민들에게 행복과 축복의 2017년을 기원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를 통해 새해 인사를 남기면서 자신의 많은 적과 자신과 싸워 처절하게 패한 사람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맞이 파티가 열리고 있던 터키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일 총격 테러가 발생해 39명이 숨졌습니다. 슐레이만 소일로 터키 내무장관은 현장을 탈출한 용의자를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일루 장관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 터키인은 5명이고 16명은 외국인이라며 사망자 가운데는 경찰관 1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일루 장관은 또한 69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 중 4명은 위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십 샤힌 이스탄불 주지사는 이날 총격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테러리스트가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협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전면 휴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3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시리아 내 정부군과 반군의 전면적 휴전은 29일 공표됐고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 상태입니다. 시리아 반군은 하지만 휴전이 공표된 지 이틀 만인 31일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바라다 지역의 다마스쿠스 북서쪽 마을들에서 공군기가 목격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바라다 지역에서 아직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31일 오전에만 10여 차례 공습이 발생하는 등 30일 이후 여러 차례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지난 2016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7년 새해를 전망하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가장 두드러진 뉴스는 아무래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차례 핵실험이 2016년 북한과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실 공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네,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보도 그리고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의 발표였습니다. 자, 앞서 이렇게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이 지난해 북한의 대외관계를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핵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리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월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또 9월 달에 불과 8개월 만에 네. 다시 한번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1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최초의 그 사례가 생긴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네.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요. 네. 그런 북한이 2016년에는 두 차례나 한 해 핵실험을 실시하는 그런 사건을 빚은 거고요. 네. 바로 이것이 북한의 2016년 대외관계를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한의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은 과거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과거에는 대체로 3년 터울을 두고 네.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게 2006년 10월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다음에 2차가 2009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2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거고요. 3차는 그로부터 또 거의 3년이 지난 2013년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터에 2016년에 이 두 차례 핵실험은 8개월을 기간을 두고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자 이제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서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제기했고요. 우려와 함께 아울러서 북한은 앞서서 조선중앙TV의 발표를 보면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고도화 그리고 다중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플루토늄 원자탄을 실험을 했지만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실험이 있었다는 그런 관측도 있었고요. 이 수소탄 핵실험까지 가게 된 것이고 이제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에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런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 자신들의 위치도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겠다 그런 지금 의지를 공공연하게 이제 내비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나라와의 관계, 국제사회의 관계까지도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런 그 영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또 20여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6년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탄도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해였는데요. 모두 22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2월 7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놨고요. 이어서 6월 22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성공했고요. 또 8월 24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무려 500km나 비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9월에는 노동미사일을 3발이나 발사해서 일본 근처 영해에 떨어졌고요. 다만 중거리 미사일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인데요. 무수단 미사일인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나 발사했는데요. 6월은 성공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미사일 발사 의도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영어로 ICBM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장거리 미사일 맨 앞부분에 장착해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전략적으로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핵탄두 소형화 또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습득하려면 한 3, 4년 정도 걸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전문가들도 한 1, 2년 안에 그러니까 2017년 올해 안에는 완성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많고요. 또 2017년에는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려는 북한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각축전 또 갈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또 폭발력이 강한 것을 만들어내면서 또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2017년에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그런 그 사안으로 계속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한 차원이라고들 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제 미국의 방어체계인데요. 이것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말하자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고도에 완성된 ICBM을 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고
네.
여기에 따른 대응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그런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의미 때문에
네.
상당한 논란을 많이 낳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리고 또 러시아가 상당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을 겨냥했다는 것 아니라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네.
했거든요.
네.
바로 그 미사일 레이더 감시 체계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요.
네.
아, 이것이 상당한 논란을 빚었고 또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으면서 다소 정지되지 않은 그런 입장들이 오갔는데요.
네.
이 한국 국방부는 사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네.
소통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잘 아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이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삼노 그러니까 삼무정책이었죠. 이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요청도 없었고 따라서 협의도 없었고
네.
결정도 없었다.
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마침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니까 바로 며칠 뒤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를 거론했고요. 이어서 며칠 안 가서 한미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상당히 졸속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네.
이후에도 배치 부지를 놓고 한 차례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으로서는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미묘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온 상황에서
네.
이 사드 문제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곤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안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동의를 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섭섭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확실하게 발표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국에 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윤국환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드 배치 결정 외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드나 일본과의 이 협정이나 한국의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최원기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난해 11월 서명을 했는데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것은 앞서 저희가 뭐 얘기가 했습니다만은 현재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언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발사할 거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정보 교류 관련해서 한 가지 한미일 3국 간에 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것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잘 됐고요.
네.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보 교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간에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접국가고 정보 교류가 잘 돼야 하는데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같은 점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종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접국에서 공동의 그 위협에 맞서서 정보 교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밝혔고요. 이 같은 의도에 따라서 또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지난 11월 마침내 정보보호협정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가령 뭐 미사일을 언제 발사할 것 같다, 이동식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그 인공위성, 정보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악한 정보를 한국에다 주고요. 또 한국은 또 반면에 탈북자라든가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태용호 전 그 북한 공사라든가 이런 휴민트, 인적 정보죠. 사람들이 파악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정보를 상호 교환을 해서 정보의 교류를 활발히 하자, 이런 뜻에서 바로 체결된 겁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또 다양한 탄도미사일 실험도 한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그리고 그 뒤에 또 2321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었고요. 2321호는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2270호를 채택하면서,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의 미국 대사는 이것이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가 채택한
네.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끝장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더 이상 더 강력한 제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물샐 틈 없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2270호 이후에도 북한은 아시는 대로 8개월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포기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계속적인 도발을 강행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끝장결이라고 했었던 270호의 허점이 많은 것이 드러났던 겁니다. 네. 말하자면 민생 목적이라고 해서 북한의 대외 수출을 금지한 와중에도 석탄이라든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그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했던 것이
네.
그것이 말하자면 상당히 활용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구멍으로 허점으로 인식이 됐고요.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이 허점을 메꾸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쿼터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말하자면 석탄 수출 여기에서 60%를 삭감하거나
네.
아니면 석탄 수출의 양을 규정해 주거나 이것이 기존의 수출에서 60%로 제한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석탄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시행이 될지 여전히 좀 의구심으로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네, 앞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좀 자세하게 그 석탄 수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북 제재 이것은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품목으로 얘기를 하면은 석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수출의 약 50% 정도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 석탄 수출을 통해서 북한이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 10억 달러의 돈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주머니로 들어가서 물론 민생 목적으로도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곡물을 사는 데 쓴다든가 뭐 이런 돈으로도 쓰고요. 동시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핵 또는 미사일 개발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같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외화 자금을 줄이자 이것이 목적이었고요. 따라서 석탄 수출을 줄이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705에서도 석탄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다만 민생용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목적의 석탄은 예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이 같은 예외 조항을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그 남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민생 목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잘 안 지켜졌고요.
네.
이것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돼서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 뒤에 그 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지 말고 아예 물리적으로 상한선을 둬서 북한의 그 석탄 수출을 막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절충 이런 논의 끝에 이걸 합의를 했는데요. 그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북한은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의 석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연간 수출량을 약 38% 수준입니다. 액수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석탄을 수출해 한 7억 달러를 감수하는 거고요. 이 밖에도 구리, 은, 니켈 이런 광물 자원을 약 1억 달러 정도 금지시켜서 1억 달러 감수하고요. 2017년 새에는 그동안의 그 외화 수입 중에서 한 9억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그 외화가 줄어들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외환난이 한층 가증되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제 올해 미북 관계는 6.25 이후에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빴는데요.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일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당국 대 당국 간 대화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미북 간에 말하자면 교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물자만 일부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요.
네.
이 물자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성을 보일 때 대화에 나설 수 있다 하면서 몇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이 북한이 말하자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비핵화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미국의 일반 전직 관료 출신들이죠, 주로.
네.
이런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과거에도 흔히 있었던 그런 이른바 트랙 2, 북한의 당국자와 미국의 민간 간의 그런 접촉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정부의 뜻과는 사실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것이 또한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전문가들과의 트랙2 회동 자체가 미북 간의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북 간의 2016년 한 해는 그야말로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대화도 없었고, 그런 최악의 해였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출범할 미국의 새 대통령 체제 그리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8년간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올 것으로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난해 11월 8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당초 예상을 깨고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취임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 내정 이런 정도의 인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전문가들의 공통점으로 꼽는 게 있다면은, 아마 지난 8년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유지해온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아마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아시겠지만 지난 8년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한다면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유지해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벌써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0차례 이상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핵체계를 완성하는 데 거의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경 쪽이든 대화 쪽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네,
이런 시각이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소가 최근에 국제전망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강경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연히 이제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태로 이제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6년이요. 잠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봐도 얼마만큼 지금 상황이 경직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난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개성공단은 과거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제 2016년에 폐쇄가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남북관계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것이 개성공단 폐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잇따르게 계속하는 그런 도발적 행위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의 하나였는데요.
네.
이 개성공단은 사실 한국 정부 당국자들 자체가 이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여건에서도 이 개성공단만은 최후의 보루로 교류를 계속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고
네네.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때 대북 전면적인 조치죠. 5.24 조치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마지막 지렛대라고 할까요? 이것을 폐쇄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하고는 별개로 이 한국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있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사실상 이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해서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도로가 또 열리고 해서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가 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2016년에 관심을 끌었던 사건, 이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한 북한의 고위층 그리고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을 한 이런 것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은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많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그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전격적으로 한국에 망명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그 지난 1997년 북한 노동당의 황장엽 비서가 탈출한 이래 가장 고위급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 밖에도 그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이 연이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4월에는 중국에 있는 그 류경 그 식당에서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적으로 탈출했고요. 또 6월에는 산시성에 있는 또 다른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3명이 한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이 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여러 북한의 무역 일꾼이라든가 외화벌이 일꾼들이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6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또 3만 명을 돌파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최근에 7명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 내 탈북자 숫자는 지난 연말로 3만 5명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의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1962년 최초 귀순자 이후에 2006년에 1만 명, 또 2010년에 2만 명, 그리고 6년 만인 2016년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그 한국의 방송이나 연설회 같은 데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그야말로 화제의 인물이 되고 또 전국을 돌면서 북한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면 참 그런 때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탈북자 정책을 또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뭐 이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때 한국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사드 배치 등 이 대미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현재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결정된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네.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미 한국에서는 이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는 후보들이 꽤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 중에 유력 주자들 일부는 지금의 그 한국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주장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 유력 주자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가장 먼저 가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북 정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요. 그 변화는 지금처럼 아무런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재와 압박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북 정책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일부 진보적인 주로 야당 쪽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한반도가 적잖이 그야말로 불가 예측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있다.
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런 그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석 달 가까이 아무런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바로 이 미국과 한국의 이런 과도기적 이런 정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최은기 기자. 예.
네. 북한이 지난 2016년 초에는 1월 6일 날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또 10월까지는 20차례에 걸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여러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쭉 해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0월 이후에는 비교적 잠잠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 그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같은 핵과 미사일을 도발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8년 만에 민주당 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제 공화당 정권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공화당 정권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할 경우 자칫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같은 도발을 할 경우 현재 그 한국이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고 해서요. 한국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인데요.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죠.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도 예외 없이 채택됐고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흐름은 이제 더 이상 표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이 북한의 참담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결로 해서는 이제 사실 반대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몇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네. 북한 편을 드는 나라가. 그래서 그냥 표결 없이 사실상 그야말로 채택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요. 올해도 바로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 가해에 책임이 있는 그런 인사들을 국제형사법원, 그러니까 ICC라고 하죠. 여기에 제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가 올해로 3년 연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안보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는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올해로 3년째 이 논의를 하면서 또 역시 ICC 회부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이런 점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2월 27일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매우 그 관심을 끄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잠깐 전 태영호 공사 얘기 좀 들어볼까요?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삼수갑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게 해달라면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그만 이상기미라도 보이면 처형하는 공포 선행 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네. 자, 이 태공사의 망명 동기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과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태용호 그 영국 주재 전 북한 공사죠. 지난 12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태용호 공사는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고 또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했고 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복격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후진적인 그 인권 탄압, 경제상, 정치체제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태영호 공사가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공개석상에 나온 것도 좀 조심스럽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태 공사가 앞으로 그러면 공개 활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통일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앞으로 태공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본인도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한 고위층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네네.
1996년인가 7년에 황장엽 북한 네. 노동당 비서가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요. 이 태공사가 20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이 태공사는 자신이 통일의 전령사로서 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실태라든지 인권 문제 실태 이런 것들을 한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북 제재와 인권 등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노시창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 저는 허리를 못 쳐가지고.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온 의료봉사단체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예, 저희 하나사랑협회가 저기 당산이동 주민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의료봉사를 이제 하기로 실시를 해가지고요.
올해 나이는 35. 7살 난 딸과 남편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 사람의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거기 이제 미용 버리고 거기 오면은 소주 한 병이면 차도 산다 우리 친척 오빠가 그랬어요.
소주 한 병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사촌 오빠의 전화에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어머니의 설득에 살얼음 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매일 가슴이 진짜 심장이 툭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꼼짝하지 말고 그 논밭에 딱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숨어 지내다 태국에 도착했고 수용소에 이민국에 오랜 시간 갇혀있다가 거의 반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차들이 그 많은 게 그렇게 황홀하고 그 도심 속에 간판들 불빛 번쩍이는 게 그게 그렇게 멋있고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어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그것만 봐도 기뻤던 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신없이 한국 사회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착 10년을 앞두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참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었다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아 이걸 내가 해냈구나. 네, 원장님도 너무 너는 이게 적성인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어, 너는 잘한다. 계속 칭찬해주시고 하니까 그 사람 그 또 거기에 힘을 얻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염정질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원성군 원성읍에서 온 북한 이탈주민 염정실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염정실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애를 좀 빨리 낳았어요.
아, 그래요?
27에 났나? 오자마자. 저거 임신돼서부터 오자마자 임신되다 보니까 여기 음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못 먹고 나갔고 그럼 다음에 임신되라 그러면은 막 자신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열 달 내내 토했어요, 저는.
정착과 동시에 아이를 가졌던 덕에 몸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늘 살아왔던 땅처럼 한국 생활이 자연스럽고 또 북한 이탈주민 염정실이라고 소개하는 말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 말도 정말 오랜만에 해보네요. 예, 어디 가서 뭐 이런 말을 굳이 소개를 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해봤자 처음에는 모두 신기해하지만은 그 뒤로는 모두 우리 이미지를 오신 분들이 많이 좋게 심어놓지를 못해가지고 예, 굳이 이탈주민이라는 거를 밝혔자 저한테 이득이 없어서 예, 한 10년 여기 온 지 10년이 되는데 밝혔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염정실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하는 일을 보니까 우려봉사 활동도 하고 뭐 탈북생 아들한테 뭐 그런 것도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아 나도 그러면 한번 이런 완전히 북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나도 한번 여기 회원으로 일 좀 하고 싶네 해가지고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래서 한번 잘 해서 잘 회를 한번 이끌어 가보자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해서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었다는 염정실 씨.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선다는 하나사랑협회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기획실장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애도 키우다 보니까 누구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 힘들고 하니까 계속 모임 같은 데도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됐고 여기 오다 보니까 제가 저분이 도움을 여기 와서 많이 좀 받았어요. 뭐 또 뭐 물어보고 요만한 걸 알려준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었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실 때마다 잘 알려주고 가르쳐줬으니까 뭐 작은 아빠면 작은 아빠? 이 정도로 도움받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언젠지 전화를 했더니 뭐 장흥에 와 있다고 저기 거기는 왜 가 있는데요 했더니 뭐 우려봉사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려인이잖아요. 우려봉사를 거기를 왜 갔어요? 저도 가면 안 돼요? 했더니 이렇게 하나사랑협회라는 데가 있다. 대표가 누군데요? 했더니 대표님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느 저절로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일을 찾게 됐다는 염정실 씨. 지난 10년간 살아본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뭐 좋아요. 두 말 없이 저는 좋아요. 네. 두 말 없이 좋고 그냥 내가 하는 것만큼 네. 그 이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네. 최소한은 내가 하는 것만큼은 보답이 다 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게으르고 그냥 대충 살면은 인생 개판되는 거고,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함경북도 온성에서 태어나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염정실 씨. 고향을 떠나 다시 새로운 고향을 만들고 있다는 염정실 씨의 사연은 소주 한 병으로 살 수 있다는 자동차 이야기가 그 시작입니다.
저쪽에는 아주 한 100km 되는 거리를 간다 그러면 조금을 가야 차 한 대, 두 대 볼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주 차가 그냥 한 집에 한 서너 대씩 있고, 너도 차 타고 싶으면 소주 한 병 값이면 차를 사. 이 말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나 빨리 그 차를 사, 차를 타고 싶어서 내도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았던 게.
고향에서는 귀하디 귀했던 자동차. 소주 한 병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자동차도 타고 다닐 수 있다는 한국에 살고 있던 사촌 오빠의 말에 귀가 쏠렸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사촌 오빠가 먼저 오다 보니까 이모랑 딸이랑 조카랑 와서 살면 좋겠다. 거기 이제 미련 버리고 여기 오면은 소주 한 병이면 차도 산다. 우리 친척 오빠가 그랬어요.
한국 연속극에 빠져 있었던 때라 남조선의 생활 수준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던 이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차를 산다는 그 얘기가 진짜 마음을 움직여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왜 소주 한 병이 자동차로 왔을까?
핸드폰 통화를 했었거든요. 저 오빠 거기 어디야? 하니까 한국이다. 야 정신아, 나 한국인데 너 빨리 와라 한국에. 이러면서 길게도 통화 못하니까, 아주 짧게 짧게 통화를 하니까, 또 오래 통화하면 기지국 돌아가다 잡히면 큰일 나니까 조금 짧은 통화를 한 서너 번 했나? 그러고 떠났는데, 거기서 그러고 살지 말고 여기 오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일체 먹을 거, 집 뭐 다 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아주 극락세계처럼 말했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이게 한번 듣는다고 이게 믿어져요?
사촌 오빠 말이니까 믿었죠. 제가 올 당시까지는 한국에 가서 이러 없었어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만 사람들이 그 집이 한국에 갔단다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올 때만 해도.
남도 아니고 사촌 오빠의 말은 정실 씨의 머릿속을 온통 흐트러 놓았습니다. 살 집과 먹을 것도 주고 몸만 와서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는 말이 조금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 연속극의 장면과 또 사촌 오빠의 목소리가 섞여서 알지 모를 기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때는 무슨 비단꽃 향무 경찰 특공대, 그러고 그 개울연가, 예. 네. 아무튼 여기서 이름이 따는 것도 우리한테는 다 들어와서 봤었어요. 근데 보는 것도 아무 애들이나 보는 게 아니라 좀 정말 껌씹고 노는 애들이나 보니까 가만 집에 숨어갖고, 전기도 없잖아요. 전기도 없으니까 그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예, 그런 배터리를 몇 개 가져다 놓고 연결해서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CD를 넣으면은 그 비디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그것도 웬만한 집은 없었어요. 진짜 좀 사는 집이나 이런 좀 저쪽으로 밀수하는 이런 애들 집이나 이런 집이 있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인간관계가 있고 이래야지 가서 볼 수 있었지, 누구나 볼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군대 나갔던 오빠도 훈련 중에 탱크가 전복되면서 사망자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정실 씨. 장사를 해서 돈도 가지고 있었고 이리저리 손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관계도 두터웠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그래도 돈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공업품 장사를 해가지고 의류품, 의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2, 300km 되겠나? 근데 가서 기차를 타고 가서 물품 상품을 이렇게 띄워오면 여기서 말하면 도매죠. 도매를 해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앉아서 소매로 팔았던 거예요.
운동을 했었던 청실 씨는 부지런히 일을 하러 다녔고 장사 수완도 남달랐습니다. 정실 씨가 멀리 나가서 며칠 만에 물건을 해오면 어머니는 거기에 돈을 붙여 팔아 솔솔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청진이라고 저희 함경북도 도서재지가 청진이니까 그 청진에 가서 상품을 받아오지 않으면 저희 우리 저기 라진 선봉 씨 아시죠? 거기 개방했었잖아요. 그때 또 그쪽으로 가서도 상품을 받아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청진 가는 거리나 라진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라진 갈 때는 기차는 거의 없고 한 7시간 가는 거리를 막 3일, 3, 4일 갈 때도 있어요. 막 추울 때 막 차 꼭대기에 타서도 가고 아주 사람 위에 사람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하니까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 번 갔다 오면은 진짜 진이 빠져요. 예, 네, 그렇게 가져가다가 제가 상품을 엄마한테 주면은 엄마가 그거를 또 소매로 파는 게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그래서 또 돈이 나오면 또 가지고 가고 그 생활이 반복이었어요.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는 똑같은 일상에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걸려온 사촌 오빠의 전화.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모두는 돈이나 뭐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아도 남들은 죽도 없어서 못 먹어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 못 먹어서 못 온 건 아니고 비전은 없고 미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전화를 딱 걸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먼저 너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 너는 아직도 더 살 날이 많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식도 있을 거고 이 땅에서 뭐하러 그렇게 살겠냐. 가야겠다 하는데 선뜻 저는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몸굴려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또 단 거기에 대한 제한은 있었어요.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취하고 살았는데 사실 몇 가지 주의를 살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좀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은 또 잘 입고 또 잘 먹고 하는 애들에 대한 그 심술 같은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서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면 경찰서죠?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지. 쟤는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다닌다. 그것도 자꾸 이게 제한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벌은 돈 얼마나 힘들게 벌어. 한번 기차 타고 그 장사를 갔다 오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몇 끼씩 굶고 생고생을 하면서 나도 번 돈인데 내가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도 이 나라 땅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아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밤새껏 엄마가 또 저를 설득을 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탈북자 염정실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렇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